요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까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므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수가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쪽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을 정복했고 분배했는지를 총괄적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내일부터 보게 될 15절 이하에서는 르우벤지파, 갓지파, 므낫세 절반지파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정복했는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8절부터 14절 중에 8절부터 12절 앞부분까지 요단 동편의 경계선이 어디였는지, 어느 지역을 차지했는지, 그리고 그 지역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 이외에 12절 이하부터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더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이 두 가지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되는 셈이죠. 어느 지역, 그 다음에 오늘 보게 될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이 땅을 분배하고 또 이 땅과 관련해서 명령하시는 앞으로 나오는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도 공통적인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12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13절 그술 족속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설명과 내용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정복하지 못한 땅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복한 땅, 분배한 땅 여기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독특하게도 여기는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근데도 분배는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는 다 알고 있지만 정복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두 족속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그술 족속, 마아가 족속 이렇게 두 족속이 등장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정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13절 끝에 보면 이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늘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여호수아를 썼을 때 혹은 그 이후 시대까지가 되겠죠. 이 마아가 족속과 관련해서는 성경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그 술 족속과 관련해서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잘났다고 했던 압살롬이 있죠. 압살롬이 그 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그술 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에도 그술의 사람들이 있고 그술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술 왕 달메라고 하는 사람의 딸 마아가가 압살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이방 여자를 그술 사람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인 거죠. 다윗이 뭐 부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문제가 아주 심각했고 특별히 여러 명의 부인을 맞아들이면서도 심지어 이방 사람까지도 맞아들였고 이방 사람을 맞아들일 때에 참 독특하게도 지금 이 여호수아 때 정복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려두었던 그 술사람, 그 후손을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거꾸로 쭉 올라가다 보면 만약 모세가 그 술사람을 다 쫓아냈다면 압살롬 사건은 없었겠죠. 압살롬은 태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겁니다. 본문에서 오늘까지 이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최소한 다윗 시대까지는 있었던 거죠. 이것도 참 묘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겨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이 다 쫓아내고 멸절시키고 정복을 해서 블레셋도 몰아내고 누구도 몰아내고 막 기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수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이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500년 이상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또 독특하게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13절에서 그술 족속 마아카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건 전멸시키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죠. 다 죽이고 살려두지 마라. 모두 다 없애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이었는데 지금은 다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죽이는 게 아니라 쫓아내는 거였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이지 못했으면 쫓아라도 내야 되는데 쫓아내지도 않은 채 같이 거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정복했지만 거기 살고 있던 이 그술 사람들이 같이 그곳에 공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불행한 일인데 여러분 참 이렇게 멸절시키지 않고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다. 불순종했다는 것도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 뭐 다 아는 것처럼 또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내용입니다. 불순종한 내용이죠. 이걸 우리가 순종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무도 야 이스라엘이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한 부분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한 내용을 면밀하게 생각하자면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이건 죄를 지은 것은 아니고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가서 뭐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던 행동은 아니고 이스라엘이 순종하되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면 여러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죽도록 나가서 전쟁하고 거의 대부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실 숫자로 놓고 보자면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단 동쪽 지역 중에 70% 이상은 차지했겠죠. 80% 이상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90% 이상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90% 이상의 땅을 정복했는데 얼마나 많이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또한 죄를 지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기록하면서 정복과 분배에 대한 기록을 할 때에 이 두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순종하긴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온전하게 순종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 정도로 남았지만 조금 지나면 이들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땅을 빼앗기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언제나 그렇지만 첫 출발은 자그마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댐이 무너질 때에 자그마한 구멍이 하나 나고 그 다음에 그게 조금씩 커지고 그러다가 댐이 무너지는 거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지 않아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14절에 보면 레위지파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땅이 없어서 안 나눠줬느냐? 그건 아니에요.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안 나눠주었느냐? 여기에 대해 설명하죠.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을 레위지파가 나눠먹고 그것으로 생계수단을 삼게 했기 때문에 땅을 나눠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이 그들의 생계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풀타임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데서 생계를 유지하게끔 했습니다. 그것만 하게끔 그렇게 해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순종을 한 거예요. 레위지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레위지파는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었느냐 또 나중에 어떤 일을 했느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 있었죠. 그중에 레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도 12지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레위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위지파는 빼버렸어요. 그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로서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겁니다. 대신 하나가 빠졌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두 사람을 그냥 우리가 요셉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지파, 므낫세지파 두 지파로 헤아립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알고 있던 12명 중에 레위는 빠지고 요셉은 두 아들이 각각 두 지파를 형성하게끔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형성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은혜 베푸신 것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원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장자가 다 죽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아남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의 장자는 다 나의 것이다. 첫째 아들은 다 나에게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럼 실제로 첫째 아들을 다 바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 집안의 장자를 다 나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걸 유예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레위지파를 바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을 보면 숫자를 막 헤아려요.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이냐 숫자를 세요. 2만 2천 명입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레위지파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각 모든 지파의 장자들, 맏아들의 숫자를 셉니다. 맏아들 숫자를 셌더니 2만 2,273명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273명이 더 많죠. 원래 1대1로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데 273명은 대신 바쳐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숫자에 대해서는 1인당 5세겔씩 값을 쳐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내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레위지파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레위지파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저기에 들어있고 나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그래서 레위지파가 이스라엘을 어떤 점에서는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삼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본문 볼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생각은 그거예요. 가서 정복전쟁해라. 힘들고 어려운 거 순종 안 합니다. 땅 안 줘도 된다. 얼씨구나 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던 땅을 더 많이 저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 고민했을 수도 있는데 오 레위지파는 땅 안 줘도 돼. 네가 갖고 있던 거 안 나눠줘도 돼. 그러니까 얼른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던 내용, 순종했던 내용을 보면 불순종한 건 뭐냐? 가서 힘들게 해야 되는 거 불순종합니다. 편안히 가만히 있고 내 것을 내어놓지 않아도 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참 이기적인 인간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땅을 갖지 못한 부류가 둘이 등장하는 건데 처음에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갖지 못한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땅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불순종해서 땅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순종해서 땅이 없고 이제 그런 양상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 다시 좀 더 정돈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일단 정복하지 못한 땅이 생긴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 훌륭했던 모세가 요단 동쪽 지역 정복하면서 그술족 속, 마아가족 속 남겨두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이 시대만 그랬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뒤로 넘어가면 여호수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여서 요단 동편 지역만이 아니라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에서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남겨둔 족속들이 무진장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 시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요단 서편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모세 때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현재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불행한 일이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혹시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후대 사람들도 모세도 저렇게 했는데, 저래도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후대 사람들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모세가 개인적으로는 죄책감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갔던 선대 사람들이, 앞걸음을 갔던 사람들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뒤를 따라가던 사람들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그렇게 해서도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 모세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레위지파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 레위지파는 땅이 없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기 때문이죠.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레위지파가 먹고 사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드리러 나오고 제물을 드려야 레위지파가 먹고 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레위지파의 생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책임을 져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지파들이 레위지파를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생계를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게 내가 적선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나의 의무로 내 맏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맏아들을 안 드리고 레위지파가 대신 바쳐줬으니까 내 맏아들을 먹여 살린다는 마음으로 레위지파를 섬겨줬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들은 나오지 않아요. 제사들은 나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화제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어떻게 할까요? 먹고 살 게 없죠. 그래서 레위지파 중에 제일 처음으로는 이제 성전일을 돌보던 레위인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제사일을 돌보던 제사장들이 자꾸 소멸해 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져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나중에도 끝까지 순종이 잘 되려면 단순히 레위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 이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열심히 섬겨서 레위지파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것도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들 좋은 대로만 행동하는, 그래서 결국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궁극적으로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내 입맛에 맞게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이건 내가 할만하네 하고 순종하고, 그것과 맞닿아 있는 또 다른 순종해야 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것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결국 온전하게 잘 순종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순종하고 다른 한 가지는 순종하지 않는, 땅을 안 주는 것은 순종하고 책임져줘야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혹시 없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한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되 날마다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되 더욱더 온전히 열심을 내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베푸시되 온전히 베풀어주시고 풍성함으로 허락하신 것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림에 있어서도 그들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받고 싶은 것들을 받고 또 내가 힘들 때에는 그저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던 것을 살펴봅니다. 또한 레위지파를 향하여서도 땅을 주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만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것,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혹여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주님 앞에 세우고 잘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모저모 모든 부분들에서 다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그저 내가 원하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하는 모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잘 살펴보고 찾아내고 그 부분들도 마저 주님 앞에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